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때 아주 누구나 놀라운 사건으로 일어나리라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무런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일반적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일반 사람이 볼 때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마저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저 아기가 태어나서 흰 천에 쌓여서 짐승이 먹는 먹이통 담는 곳에 그곳에 있는 아기였어요. 전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기대, 어떤 이러한 것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의 사건을 보면은 저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그 별빛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래도 위대하신 분 구세주가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왕궁으로 가서 찾았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사람들의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에 아무런 특이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보고 지나가고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날 밤에 성 바깥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분이 태어나셨다고, 오셨다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을 꽉 메우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소리를 듣습니다. 저들이 천사들이 알려준 말대로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성 안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곳저곳 다니다가 드디어 발견했죠. 발견했을 때도 그 안에는 전혀 우리가 그림 보면은 뭐 빛이 있고 뭐 둥근 달 같은 게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성장하셔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했을 때 네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형제들도, 혈육 형제들도 정신이 나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맞지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그러고 귀신 들렸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은 더 안 믿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 봤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더 핍박했다. 오늘날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자꾸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거 정말 정신이 자꾸 흔들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계신데 자꾸. 전에는 보여줘도 믿지는 못하고 지금은 영으로 계셔도 믿지 못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계신데 자꾸.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 이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보여줘도 믿을 수 없고 지금은 주님은 영으로 계시거든요. 같이 계시거든요. 안 보이니까 또 잊어버리나. 들을 때는 아 그렇다고 그냥 일어나면 또 잊어버리나. 왜?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말씀하신 이루심을 누가 알았느냐?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목자는 알았다는 거야.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사람 그냥 보기에는 모르지요.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리 매일 하나님이세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줄 아느냐? 알려주신 말씀을 들은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자가 그걸 전한다.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분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목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는 거, 표적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구유에 아기가 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었어요. 그거 보고 안 거죠.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구유에 누이는 아기 누구나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목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 표적이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다윗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것이 표적이라. 바로 그렇게 누워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알려줬어요. 그것 보고 목자가 증인을 하죠. 증언을 했죠. 오늘날도 우리도 그래요. 과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표적.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 어떻게 누가 알 수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럴 것이 아니에요. 표적이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아,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모함. 내 중심 저 깊은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표적을 보고 아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참 신기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는. 전기가 오지 않은데 어떻게 불빛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우리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셨거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반나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고요.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 때 말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은 아 주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같이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아 감사하다. 나의 관심은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내가 이제는 바뀌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것. 비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수없이 듣잖아요. 표적을 보고, 아, 지금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에 여러 가지의 사망의 생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저 마음 깊은 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 베드로야, 내 마음속 깊은 데서 나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라 그랬어요. 내가 겉으로는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두려워서 모른다고 소리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의 마음은 그 짓눌림을 받아서 지금 있지만은, 그리고 너는 버림받았다고,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대적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은 내 마음 저 중심에서는 나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보라고. 베드로가 보니까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생명이 살아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 말이요, 그것이. 내가 비록 겉으로는 주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남보다도 더 주님 잘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거야. 그것이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깨닫잖아요. 나이가 많았을 때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있잖아요. 귀한 거예요. 네.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 늘 같이 계시니까 내 가슴이 살아있는 것. 내 가슴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떠나면 죽어버립니다.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스스로 일어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록 어려움도 있고 어떤 데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내 마음 안에는 그것은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너 버리지 않는다고,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분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목자로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지.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면은 시력이, 눈이 자꾸 흐려질지라도 믿음의 눈은 더욱더 선명해지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성경 구절 몇 곳 찾아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계신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아주 평범한 문장인데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2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분이 그에게 계시더라. 사람 눈에 보이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초라한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중요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것이라. 주님이 늘 같이 계시는 표정, 표정. 내 마음이 살아있는 것 보니까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 보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자꾸 성장하기를 원해야 되는가 하면 그 어떤 응답보다도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도록. 왜냐하면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소원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주님만이 다 계시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인데 더 많이 깨닫도록 소원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이 더 돈독해지도록 더 선명해지도록.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복받은 자지요. 나에게 주님이 같이 계시다. 같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나 자신 볼 거야. 우리는 그 이상을 보아야 되겠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이 그를 지키시더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의 사랑을 받고 있더라. 아무도 그를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자더라.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신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입니다. 공기가 나를 품고 있듯이 내 주님의 영이 나를 품고 계십니다. 호흡을 하면은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듯이 연약하고 연약한 내 마음에 주님 들어오셔서 늘 내 마음을 추스려 주십니다. 오늘도 늘 수고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언젠가 눈뜨면은 천국에서 눈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시도 떠나시지 아니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공고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껴서 내 마음이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위로함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 부족함이 없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랑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푸른 나무가 되듯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심령을 늘 풍성케 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받은 자들, 진실로 복받은 자들, 주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표정으로 나타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삼하고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 많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구원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주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